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소서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때로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 찬양처럼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과 연관된 성경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간절한 노래와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통회의 시며 고백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드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 올라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다. 그 뒤에 미리 자라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것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한테 이렇게 이를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버려라. 그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곳간에 넣어라.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낼 것이다. 천사들은 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금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다.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네. 광명한 금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아시리아의 사울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노라고.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는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심해진 것을 알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바다에 토해놓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멸망시키지 않으실는지도 모르겠네.
요나는 뜨약볕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데 박덩굴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덩굴은 다음날 시들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고, 더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박덩굴 하나가 시들었다고 불평이냐? 그러니 내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1장 4절입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잠언을 읽는 목적이 2절부터 이어지고 있으므로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즉 지혜롭게 행할 일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기 시작하는 4절 말씀에는 잠언을 주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에 적힌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을 통해 무엇을 주시려 하냐 하면 슬기를 주시려 하시고 누구에게 슬기를 주시려고 하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순진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피하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경 원어와 우리말이 구조나 어휘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언어의 장벽이 오히려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할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단어의 의미, 이런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는 히브리어 사전과 함께 스트롱코드 성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개발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스트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에 번호를 붙이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성경 원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단어 번호만으로 성경 원어를 찾아서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잠언 1장 4절 상반절에서 어리석은이라고 된 부분에 붙은 스트롱 번호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6612번이네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무방비로 열려있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잠언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순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슬기를 주기 위해 잠언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좋은 가르침이든 나쁜 가르침이든 무방비로 받아들이죠. 그러한 사람은 잠언을 통해 슬기를 받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그 종류와 정도도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내용을 몇 가지 보다 보면 오늘 잠언 1장 4절에서 본 어리석음은 해결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어리석음을 지닌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런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잔꾀를 부리지 않고 좋은 가르침을 잘 배워 잘 따르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순진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어리석음과 다른 종류의 심각한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 즉 사람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나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네, 시편 14편에 묘사된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잠언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과 다른 종류의 어리석음, 더 치명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형용사는 스트롱 히브리어 번호 5036번 나발입니다. 시편에 묘사된 그 모습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그러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어리석은 자는 잠언을 읽기 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시급히 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명하시는 신약시대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단순한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성파에 뵙기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네 자신 행위를 비밀로 해두어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얼굴을 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서만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일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부분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기도와 함께 행해야 할 구제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기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늘 사람 앞에서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의 좋은 행동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만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심을 바란다면 참으로 영광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도는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맛본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더 큰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 현재에도 감사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상받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삶의 모든 원인과 방법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나 교회 생활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한 생업이나 교육은 물론이고 취미활동까지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이라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신앙의 간격을 긋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앙적이지 못한 이중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고백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의도된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한순간에 칭찬으로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에서 보상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도 더욱 단호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시편 23편 5절의 기대 하나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서름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을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면 자기 인생이 아닌 순간적으로 배우처럼 선을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상을 얻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 행위는 모든 시대와 역사에서 필요하고 칭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제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다만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더 신경을 씀으로써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처음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모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죠.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3절에 그랬는데, 사실 두 손의 행동은 한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행동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 다만 그만큼 은밀히 행하라는 당부로 이겨집니다. 솔로몬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잠언서 27장 2절에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 상을 잃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어떤 구제 행위, 선한 행위도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는 것은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몰래 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금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구약 속에서 금식은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행해지고 명령된 금식을 들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의 신앙 행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중략하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이런 기록도 교회 중책을 맡김에 있어서 금식하며 주님께 부탁하는 신앙적 모범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신앙적 행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금식이란 신앙행위는 나 자신은 고통을 자처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끼치는 그런 자세로 행해줘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주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기 위한 금식은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금식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외형적인 몸가짐을 더 깨끗이 하고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금식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선전하려고 행하는 금식의 모습들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과신하려는 신앙의 행위로서의 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불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러한 신앙 행위를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경계는 언제나 그 목표를 다음의 세대 곧 영원에 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행하는 은밀한 일들이야말로, 몰래 행하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세상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아름다운 일들을 은밀히 행하는 차이가 있고, 세상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영원의 심판을 불러오겠지만 천국 백성의 몰래 행하는 것들은 오히려 영광을 영원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지적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바르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나중에 영광의 역사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거기는 또 확실한 영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은 죄와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은밀히 행하지만 참된 천국의 백성들은 선과 의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섬김조차도 은밀히 행함으로,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급을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는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학생은 자기 쓸 것까지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연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국의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려고 어제 한 달 일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 형제의 신실함을 보고 교회에서 이번에 항공료 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면 연보교회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가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교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탈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돈 쓸 일이 많았겠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연보교에 넣었습니다. 과부가 바친 돈은 두 렙돈입니다. 돈의 가치로 볼 때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부자가 넣은 돈의 액수는 과부 연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많은 재산에 비하면 그가 넣은 돈은 아주 적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돈을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무엇이 가난한 가부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을 강권하고 감동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과부처럼 자신의 것을 기쁘게 바칠 것입니다. 두 랩돈을 바친 과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온 말씀처럼 줄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사랑으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